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8회 동안 귀신 들리고 병들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게 하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서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게 한 날을 쉬며 신앙적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날인데 하필 이런 날, 이 중요한 날에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이제 분노하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인바된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답하신 내용입니다. 맨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 것은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일하심 사이에 등장하는 어떤 충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자면 형식과 내용 같은 충돌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제 이 회당장으로 대표된 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거의 외적인 형식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미 율법의 그 본질을 요약하셨었죠. 율법주의가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펼쳐 보이십니다. 그게 오늘의 싸움입니다. 형식은 사실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우리는 내용을 담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의 무서움은 내용 없이도 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 같이 그 형식이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었느냐를 놓치면 그 내용 없는 그릇에 불과해지고 그 형식이 내용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가지는 생명과 진리, 용서, 회복, 충만을 다 합친 사랑이라는 것이 형식으로는 도저히 다 증명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의 내용과 맞물립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고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여기 18절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한마디로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유란 말 그대로 억압과 그 갇힌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이 자유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자유를 만일 대조해서 놓는다면 율법의 반대말로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분명히 무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을 논할 때마다 이 율법과 자주 충돌하곤 합니다. 방금 본 바와 같이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담는 그릇 혹은 내용을 담는 방법이었다면 그럼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형식을 해체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치, 기능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은혜와 자유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묶고 가두는 역할로 더 우리에게 강하게 이해가 된다면 풀고 놓아주는 것과는 서로 충돌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가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납니다. 육체를 따라났다는 건 자기가 그 자식을 만듭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둘은 이렇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의 사이에 아이를 주기로 했는데 사라는 애 낳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사라도 자기가 애를 못 낳을 줄 알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애를 낳게 했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거듭 확인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자, 내가 약속한 자 해서 지금 둘을, 하나는 육체를 따라나 종일 수밖에 없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는 법적으로도 사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그 유업을 이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어떤 억압과 갇힘 속에서의 해방과 놓아줌과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형식을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담는 법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약간 바꿔서 운동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장 그러면 적당한 넓이, 그게 가로가 한 95m 에서 98m쯤 되고 세로가 한 40m쯤 되고 아마 그렇겠죠. 그런 큰 경기장을 만들면 경기장과 경기장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선을 긋습니다. 규칙의 일부죠. 규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축구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발로만 차야 된다. 머리로도 물론 할 수 있다. 단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규칙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입니다. 금 밖에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금 안에서 해야 되고 손으로 하면 안 되고 붙잡으면 안 되고 물어도 안 되고 간지럼을 태워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제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엔 많이 썼던 농담인데 요즘은 안 쓰는 오래전 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제 아침에 12명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아니 애들이 왜 죽어? 6명은 금발 봐서 죽고 6명은 공 맞아서 죽었대. 피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금발부면 죽었습니다. 공에 맞으면 죽고. 영어로는 아웃인데 우리는 죽었죠. 사망을 했습니다. 금을 밟는다는 것은 규칙을 깨는 것으로서 경기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 금, 규칙이 경기 자체는 아닙니다. 경기는 경기자, 인격적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금을 밟느냐 안 밟느냐,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느 수준의 경기를 하느냐입니다. 우리 최근에 본 가장 놀라웠던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맨유의 축구였습니다. 거의 환상적인 축구였습니다. 놀라웠죠. 축구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메시는 발에 공이, 발 대신 공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뛰다가 아무 때나 꼴에다가 발길질을 하면 발목 아래 공이 분리돼서 들어가는 것 같이 공이 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발이 곧 공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잘못하면 헤딩을 하면 왜 머리는 날아가고 공이 대신 경기는 규칙 내에서 저 밑에 전제되고 있는 것이지 경기 중에 경기 그 상황에 사실은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를 하려면 경기장에 최소한 소유주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자유인, 어떤 의미? 경기장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관리인 자격보다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과 자유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런 경기장, 규격, 규칙, 관리의 선으로 경기를 가능한 무대와 여건을 준비하지만 경기 자체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둘은 대조되곤 합니다. 경기는 경기자가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종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관리자, 관리자를 낮춰 불러서가 아니라 관리자가 할 일과 경기자가 할 일은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말하자면 경기장이 있는데 내가 주인 아들이면 가서 경기를 할 것이요, 내가 관리인의 아들이면 가서 풀 뽑아야 되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나 처지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 담아낸, 율법으로 묶은,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서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는 자, 그것을 사는 자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줬던 이유에 궁극적인, 적극적인 내용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이미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뭘 메고 뭘 푸는가요? 율법같이 이렇게 어느 무대를, 조건을 정하는 일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벗어나면, 그 싼 보자기가 풀리면, 그 내용을 담은 그릇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순전히 다만 지키고 묻고 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경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입니다. 푸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 이 두 가지 일이 주어져 있죠. 매는 일과 푸는 일.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옳고 다만 능력 있으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조건, 무대 위에서 예수 믿는 자의 영광과 명예가 펼쳐져야 됩니다. 신성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의 부름을 받은 그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별한 명예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가 책임을 조건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풀립니다. 우리는 은혜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늘 잘못하고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한의 면죄부를 소유하는 것,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의 그 방해도 제한도 책임도 없이 끝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한 것인지 질서를, 근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연히 우리를 책임으로 이끕니다. 자유도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때의 책임은 강요가 아니라 명예인 것입니다. 훌륭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훌륭해질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소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장이 받는 중요한 그 예수님으로부터의 꾸지람, 외식하는 자요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릇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내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자의 제한입니다. 내용을 가질 수 없는 자가 자기 정체성을 증명할 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용의 빈약함을 감추는 방법은 화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보일 것이 없으면 남이 하는 것을 흠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가난함과 내용 없음을 뭐라 그러죠? 슬쩍 변명하는 것이죠. 슬쩍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내용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계선에서의 싸움에서 더 중요한 싸움, 자유 자체가 부르는 끝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부르시는 부름에 쫓아가는 자로서 그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노력하고 소원하고 애쓰고 간절해지는 것 말입니다. 그게 기도지요. 기도란 할 일을 안 하고 다만 주문을 외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자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이나 진심이라는 것에다가 우리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명예와 영광을 소원하지만 욕심만큼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은 분노일 수 없습니다. 그 명예를 깨달은, 영광을 깨달은 자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하고 끈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회당장의 분노와 예수님의 선언, 사단의 메인자 된 자를 내가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온 이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선언이 가지는 특권과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자로, 그리고 그 삶을 힘을 다하여 명예롭게 책임지는 자로 서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명예와 우리가 바라는 영광, 우리가 바라는 승리들은 예수 안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를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아는 것에 비하여 아직 형편없는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기장을 이탈할 것이냐가 아니라 경기장 안에 들어가 공 갖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는 걸 압니다. 더 많은 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만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배우며 정신적인 것으로 핑계될 수 없는 육체적인 실천과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고 거기에 큰 보상이 있다, 이걸 배우는 것이 인생이지요. 이 자유로 부름받은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싸우자 그러지 마시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평이 자기가 파괴한 작품 위에 깃발을 흔드는 짓일랑 하지 마라. 작품을 만드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자들이 여러분이 어떤 질서와 근거 속에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 되어 우리를 그 위에 세워 이 경기를 허락합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규칙이시며 우리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한 무대라는 것, 명예라는 것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기도하는 기적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떤 책임과 어떤 명예와 어떤 약속과 어떤 자랑 속에 놓여 있는지 알게 하셨으니 부디 이 영광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지켜보는 세상이 우리의 다른 것,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명예와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